요한복음 6장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것은
내려온 것은 내
내 뜻을
뜻을
행하려
행하려
함이
함이
아니요
아니요
나를
나를
보내신
보내신
이의
이의
뜻을
뜻을
행하려
행하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려고 순종하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연구하고 찾아보니까요. 이 순종이란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샤마라는 단어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샤마라는 말이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샤마. 근데 이 번역이 똑같이 순종이란 단어로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길보다 낫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 샤마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거는 듣는 거와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이해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듣죠? 그럼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기본적인 이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안에도 이것을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는 듣는 것 따로 순종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의미예요. 헬라어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주로 어떻게 썼냐면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휘포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아쿠오라고 하는 듣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휘파쿠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무엇 무엇 아래에 서서 듣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휘포타소. 이 휘포라고 아까 얘기했던 아래라는 뜻과 타소, 명령하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어떤 명령 아래에 있다가 순종이란 단어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신약시대의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순종이라는 거에 전제, 순종이라는 거 앞서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듣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쭉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불순종이란 단어, 이 헬라어의 불순종이란 단어는 파라코에란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라, 옆, 대항하다, 거스르다라고 하는 이 파라와 아까 했던 아쿠, 듣다란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코어래요. 이것을 이 헬라어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흘려듣다. 그 불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뭐가 있냐면 흘려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듣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는 뭐 하는 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듣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지켜야지, 내가 불순종하기로 결정해서 단순히 불순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흘려 들으면 그게 바로 불순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휘파쿠오, 휘파타스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그 아래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 거기서부터 순종이 출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그냥 흘려 듣고 귀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불순종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는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말아야지, 순종하지 말아야지,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흘려듣게 되면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아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었다면, 흘려듣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겠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었다면 아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모든 가축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백성들이 설사 그것을 원했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듣고 흘려 듣고 다른 거에 귀 기울이니까 결국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예수님,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하나, 예수님 본인의 뜻,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이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누구예요?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처럼 어떤 장소에 거하시고, 우리처럼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우리처럼 문화 안에 있었고, 우리와 같은 배고픔, 우리와 같은 고통을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니까 다 참고 견딜 수 있었겠지. 이렇게 이해하면은 안 되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이 땅에서. 그 말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처럼 인간인 예수님이 육체 가진 예수님께서도 육체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살았던 삶의 모습은 좀 우리와 달랐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별에서 온 그대. 맞나요? 별에서 온 그대 제목이. 이게 별에서 온 그대라고 하는 게 외계인 이야기예요, 외계인. 외계인이 이 땅에서 400년 동안 산 이야기. 외계인이다 보니까 뭘 하냐면요. 초능력을 발휘하죠. 순간 이동을 합니다. 물건을 막 움직입니다. 막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막 멈출 수도 있는 초능력이 있죠. 근데 이 400년을 산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였냐면 철저히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저만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숨겼어요. 왜 숨겼냐면 자기가 이렇다라고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떠나고 괴물 보듯이 자기를 보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냈더니. 그래서 400년 동안 외계인이 살면서 자기 삶의 방식으로 취했던 태도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죠. 자신이 외계인인 줄 모르게.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철저히 숨기면서 400년을 살아온 거예요.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자기를 숨기는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좀 이 도민증과 비슷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땅에 사셨죠. 근데 예수님도 뭐예요? 이 도민처럼 뭐예요? 초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무리를 막 걸어 다니시는 거죠. 막 풍랑이니까 딱 명령하니까 풍랑에 잠잠한 거예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이게 뭐 외계인 아니고 뭐겠어요?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도민준처럼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한걸 자기를 막 자랑하는 것도 아니셨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때로는 어떤 말들을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사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반응이 옴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반응에 별로 관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시대에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 성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믿어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인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대해서 세상에 감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신경 쓰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산다는 게 그닥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처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 느낌이고 어떤 분위기인지를 우리가 알아요. 때로는 그것이 두렵기도 하죠.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사셨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는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으로서 몸을 입고 그 땅에 당당하게 자기를 숨기지 않으시며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듣고 뭐예요?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하신 것대로만 산다가 예수님의 어떤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든 시선의 한 초점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초점을 맞추려고 한 곳을 응시하면 주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만 보셨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예수님께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거면 충분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100% 아시는 분이셨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100%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예수님은 100% 아셨지만 우리는 100%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100% 신뢰가 예수님께는 있으셨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강한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별로 어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관여할 일이 없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믿음과 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산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듣고 순종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어렵겠지만 듣는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듣고 살면 진짜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조금 잘안 되는 것 같고, 저 사람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뭔가 저 인생은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서 때론 이해 안 되고, 하나님 왜 저를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되냐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잘 사냐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더안 되냐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다 드러나게 될 거라.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게 눈에 보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때로는 없죠. 그러면 듣고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듣고 순종하는 것.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듣고 순종하셨다라는 것.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산것 같지 않겠어요? 때론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불법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듣고 순종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하나님 계시다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아까 불순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흘려듣는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흘려듣고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쭉 보면 두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너희들이 좀 일을 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 맏아들은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둘째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첫째는 예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안 갑니다. 둘째는 싫어요라고 해놓고 마음에 찔려서 뉘우치고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당연히 누구예요? 둘째잖아요. 성경에서는 첫째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집 나간 둘째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했는데 첫째는 여전히 왜집 나간 애를 위해서는 잔치벌이 한 첫째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 결국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둘째는 싫다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이 비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은 맏아들인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 백성들은 예라고 대답을 해놓고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니오라고 얘기했던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서신서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거기 있는 사람, 자기가 섬겼던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뤄가라.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으로부터 너희들이 멀어지지 마라. 이 믿음으로부터 파손된 자로 있지 마라. 계속 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안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말의 표현으로는 듣고 순종한다 라고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우리 삶에서도 듣고 순종한다는 게 그리 쉬운 말은 아니죠. 그게 쉬웠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삶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살지 않았을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게 쉽지 않죠. 아까 둘째 아들이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가기 싫었겠어요? 뭐, 이 아이의 나이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귀찮아서 하기 싫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그것보다 내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 일을 하는 게 정말 싫을 수 있었겠죠. 시골에 살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시는 편은 아니셨는데, 일을 많이 안 했지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고추 따는 일이었어요. 고추 따는. 이 특별히 한참 더울 때 고추를 따잖아요. 그리고 고추를 딸 때는 어떻게 해요? 앉아서 따든지 허리를 숙여서 따야 돼요. 왜 키가 우리 허리춤밖에 오지 않으니까 고추 나무가. 그럼 허리를 숙여서 해도 허리가 아프고 쪼그려 앉아서 엄청 아파요.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어떻게든지 빨리 채우고 대충 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너무 하기 싫어요. 왜냐면 그게 재밌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도 아니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보기에는 아마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하기 싫어요. 하기 귀찮고 하면 괴롭고 고생스럽고 이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기 싫다고. 귀찮다고. 이거 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돌이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요, 계명을 지키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여가 저한테 참 많이 혼나요. 오늘 아침에도 혼났는데. 하여가 저한테 혼나는 열의 아홉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을 때 혼나요. 우리 하지 않기로 한 것을 할때 많이 혼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을 혼내면서 제 안에 드는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혼나니까 말을 듣는 거. 아빠가 무서우니까 말을 듣는 거. 혼나기 싫으니까 말을 듣는 거. 잘못된 두려움이 하유유 하로금 저의 말을 듣게 하진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마치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이말 안 들으면 혼날까봐.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마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혼나기를,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하이야한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이야, 아빠는 네가 아빠가 무섭기 때문에, 아빠가 혼내기 때문에 아빠 말을 듣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아빠는, 하이야, 네가 아빠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아빠가 말하는 것을 네가 잘 지켜주길 원한다. 뭐 하기 때문에?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도 너를 사랑하고, 아빠도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도 네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도와주고 싶다. 결코 아빠가 혼내고 무섭게 하고 때로는 맴매 맞기가 싫기 때문에 마치 아빠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네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이야기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것을 무조건 지켜서 때로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심판받을까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지키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이런 단어는 없어요. 억지. 하나님의 단어에는 뭐가 있어요? 자원함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에 3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게 진짜 순종의 모습입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 즉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 하면 지금 하는 거고 10년 뒤에 하라면 10년 뒤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하는 게 즉시. 그리고 뭐예요? 온전히. 뭐예요? 기쁘게.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땀방울이 뭐 되도록?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아빠 저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저 이거 안 마시게 해주세요가 이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까 이 둘째 아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싫어요.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기가 싫어요가 예수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었더라고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지만 우리가 알죠. 이 기도의 끝은 뭐예요?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은 이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으로 이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온전케 되셨대요. 이 온전함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것에는 결코 쉽지 않으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한 통곡,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너무 쉽게 하고 싶죠. 너무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거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요,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순종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때론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때론 내가 할수 없는 것. 여러분, 순종은 나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대충 흘려듣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 순종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주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한테는 그것을 알려주면 뭐하래니까? 순종하래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있었던 불법을 행한 자들 왜요?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교회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아버지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듣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 이 교회 안에 없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 이룰 아버지의 뜻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 안할것 뻔히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순종 안 하는 놈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건 결국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말씀이 없으면 순종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가 순종 안 하게 되니까 얘가 죄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게. 말씀하면, 들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불순종이 되니까 불순종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죄인데 차라리 말씀하시는 게 없으면 순종할 게 없으니까 안 죽어도 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듣고자 한다면 아버지께 우리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나는 순종하고 싶은 거. 때론 내가 할수 없는 거, 때론 내가 싫은 거, 심지어 내가 이건 정말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까지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것을 내가 순종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딱 던졌는데 들려오는 단어가 예, 나. 그러면 이제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저를 통해서 이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달라고 묻는 거예요. 딱 던졌는데 대답이 아니오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이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무엇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순종하지 못하는지 이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는지 왜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살펴서 이것을 처리해야죠. 그리고 다시 또 순종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순종하고 싶은가? 나는 진짜 순종하고 싶은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몸이죠.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만 믿음 있다라고 해서 누군가 혼자 막 독불장군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이룬교회가 함께 이 부르심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해요.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것 이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넉넉히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맛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른 것들, 주변 것들 다 신경 쓰지 않으셨던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여시고요, 주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주님이 때로는 대적을 싸우셔서 이기시고요, 때로는 구덩이를 메워서 평탄케 하시고요, 때로는 높은 산을 깎아서 평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 주님,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그리고 이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순종하는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서로서로에게 계속적으로 이 마음이 일어나도록, 더 강해지도록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서로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는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 안에 있어야 될그 마음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몸 안에, 우리 개인의 삶에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